예배 은혜가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세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본문을 잘못 적었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랜만에 읽어도 좋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두 구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설교 전체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신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설교는 진지하고 지루한 설교가 될 예정입니다. 제목부터 지루하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지루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되게 지루한 설교를 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물론 제 뜻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제가 바꿀 수밖에 없지만 일단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되게 진지하고 지루한 설교를 할 텐데 한동안 설교를 해나갈 설교의 개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 책의 서론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했던 소단락 소단락들이 다 나중에 한 편의 설교들로 다 전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요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마음을 담아서 애써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오늘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상상한 어떤 하나님을 내가 설정하고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며 이끄시고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 난 신이 있는 것 같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성경이 설명해 주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성경이 설명해 주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더 그래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한 걸음 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에서 멈출 수가 없겠죠. 그렇죠? 실제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멈추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멈추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관과 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건 가치관과 문화죠. 신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어져야 되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내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뭔가 그전에는 막연하게나마 내 영혼, 내 제일 마음보다 더 깊은 안쪽에 블랙홀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공백이 있고 허기가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허무하고 뭔가 가장 중간은 뚫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그 영혼의 한 가운데가 채워지는 경험을 해요. 영혼의 만족을 경험을 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영혼으로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경험해요? 생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으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 내가 우연히 떠오르는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나한테 주신다라고 느끼게 돼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문득문득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이 나한테 떠올라요. 바른 생각, 따뜻한 생각, 그렇죠? 이 은혜로운 생각이 나한테 떠올라요. 그리고 그 기준을 내가 고민하게 돼요. 그 기준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기준을 무시하면 내가 일정한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 기준이 맞다라고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일들이 내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의 정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냥 혼자 내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나를 정말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내가 마음을 나눴을 때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혼자 내 감정을 혼자 내 감정 속에 내가 빠져있을 때라 내 감정을 잘 안 받아주는 대상과 내가 감정을 나눌 때랑 내 감정을 잘 봐줄 때 내 감정을 나눌 때는 그 결과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 감정을 누구보다 잘 받아주는 대상과 내 감정을 나눴을 때처럼 내 슬픔을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슬픔이 사라지는 걸 경험해. 내 기쁨을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기쁨이 커지는 걸 경험해요. 내 공허를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내 공허가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내 평화를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그 평화가 단단해지는 걸 경험해요. 내가 무슨 어떤 정서를 하나님과 나누는데 내 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정말 깊은 교감의 결과를 내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정서를 내가 느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시는 걸 내가 느끼면서 내가 그런 게 안 슬펐던 사람들 그걸 슬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기뻐하시는 걸 내가 느끼면서 내가 그게 안 기뻤던 사람들 그게 나한테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정서로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의 욕망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죠. 이거 한 편 한 편이 다 설교로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느껴요. 하나님의 욕망을 느껴요. 하나님께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갈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느낄 때 내 안에 잠들어 있었던 어떤 욕망이 깨어나죠. 선한 욕망이. 그렇죠? 나를 묶고 있었던 의미 없는 욕망으로부터 내가 풀려나요. 내가 하나님의 욕망을 느끼기 전에는 내 안에 선한 욕망이 당위로만 느껴서 부담감만 느꼈고 내 안에 불필요한 욕망에 내가 사로잡혀서 아, 내가 그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 왠지 그렇게 하고 싶어졌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욕망이 내 욕망을 깨우는 경험을 하죠. 우리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험해요. 내가 나름대로 선택한 거, 내 환경, 우연 이것을 넘어서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가 시작되죠. 여러분 함께하면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요. 갈등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갈등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난 그 생각이 별로야.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해. 함께하긴 하지만 갈등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느껴지게 하시는데 내가 그 감정이 싫어. 난 이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내가 그 감정을 거절해요. 그렇죠? 갈등해요. 하나님의 욕망이 나한테 느껴지고 내 안에 선한 욕망도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악한 욕망도 있어서 그 욕망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욕망을. 그걸 갈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을 채우시는 걸 느끼면서 내가 다른 걸로 내 영혼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커요. 그래서 갈등이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 갈등이 해소되는 지점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받아들여지는 지점, 하나님의 정서가 수용되는 지점, 하나님의 욕망이 나한테 체화되는 지점, 감화되는 지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생각과 정서와 욕망이 하나님과 뭐가 되기 시작해요? 동화되기 시작하죠. 그럼 그 사람 인격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변화되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주로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모두에게 좋은 걸 생각하세요. 모두에게 좋은 거. 하나님은 항상 공공성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얘도 좋았으면 좋겠고 쟤도 좋았으면 하나님 모두에게 좋은 길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욕망은 뭐예요? 사랑의 욕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시는 욕망. 우리와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욕망. 그러면 하나님을 하면 변화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변화된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 사랑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이 사람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변화되고 이 사람의 욕망이 사랑의 욕망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변화예요.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랑이에요. 신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내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네가 사랑이 없다면 너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앙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요한은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거를 생각하신다면 그건 신앙이랑은 아니에요. 신앙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하면 제일 중요한 마디 휙 넘어갔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디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마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느껴요. 그렇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숙제였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가치관과 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걸 알려줄게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가스펠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얘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우리랑 그 당시는 달라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전제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세례요한이 설교했던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다라는 건 전제예요. 그걸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과 문화가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세례요한의 문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이시잖아요. 가치관과 문화가 되어버린 이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될 것이냐,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의 사역의 모토죠.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개념화된 신앙에서, 문화화된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의 신앙, 체험의 신앙, 체화의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요? 첫 번째 회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단계는 회개예요. 그렇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도덕적인 기준으로에 비추어 봐서 내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뭐에 비추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기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기준.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돌보심을 받지 않는 내가 어리석은 거고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내가 악한 거죠. 그렇죠?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군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내가 잘못하고 있었군요. 내가 이제부터는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는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정말 내 직장에 가면 내가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헬스장에 갔더니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어떻게 몸을 이렇게 굴리셨어요? 다 굳으셨어요? 목 튀어나온 거 안 보여? 어깨 처진 거 안 보여요? 근육 하나도 없으시네.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내 신체 컨디션, 내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악인이라고 규정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랑 기준 앞에 비춰볼 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랑 기준에 비춰볼 때. 내가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방향을 경험하고 싶다고. 여러분 내가 막연한 신앙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가는 거의 첫 단계는 뭐예요? 회개예요. 많은 사람의 막연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날 좋아해요? 그래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다고요? 해봐요. 믿을게요. 내가 그럼 믿을 테니까 해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할게요. 믿을게요. 해봐요. 안 해보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예요? 진짜 회개. 하나님 믿음. 하나님이 정말 있다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해온 거군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결정. 세례 요한의 고백.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필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 더 정확히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겠죠. 하지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많은 의미를 담으니까 십자가라고 표현해봅시다.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상징하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를 대신하여 죽은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우리 가운데 뭘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 뭘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란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부활은 뭘 선언해요? 십자가의 부활은 권위를 선언하죠. 권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어떻다? 살아계시다. 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선언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 십자가 사건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십자가를 안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안 믿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십자가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계시를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계시 십자가 말고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는 날 사랑하는 걸 내가 모르겠으니까 날 모르겠으니까 날 사랑하는 다른 걸 보여보라는 거예요. 직장 일을 잘되게 해주건 내 마음이 평화롭게 해주건 뭔가 다른 계시를 나한테 보여줘야 내가 사랑한다고 믿겠다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다른 사랑을 경험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십자가 계시를 안 믿는 두 번 십자가를 계시로 안 믿 십자가 안 믿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거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면 진리라는 것을 선언하시려면 다른 논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라는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기적적인 사건을 이렇게로 보든가 논리적인 글을 써서 나한테 좀 보여줘 보든가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대답했어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이 내가 아니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갑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연한 신앙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막연한 신앙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가는 것. 우리가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기독교에 항상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아세요? 누리고 계세요? 오늘도 이걸 사용하고 계세요? 곱씹고 계십니까? 체화하고 계세요? 내 죄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죠.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런 사람과 시작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한번 나한테 나타나 봐요. 그럼 믿을게요. 라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면 입증해 봐요. 진리라면 설명해 봐요. 라는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렇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열심당원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주를 만나지 못해요. 내가 회개하며 십자가로 선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죠. 어디로부터 어디로? 아버지 하나님 없는 삶에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걸 오버플로잉,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삶 전체 구현해 나가는 삶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구원, 성령 충만, 천국 다 이 단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큰 그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큰 그림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할 때, 이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신고백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항상 얘기하는 이 단어, 이 죽은 단어들을 살려내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죽은 단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군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회개. 오늘도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입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입증해야 될 또 다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미 입증하셨다고 내가 믿을 때 그 다음을 내가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되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해집니까? 아니죠. 아까 했던 갈등이 시작돼요.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주신데 내가 그 생각을 무시하고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신데 내가 그 마음을 거절하고요. 내 죄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는 갈등을 경험해요.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난 여전히 계속 뭘 선택해야 돼요? 그 갈등 속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니죠. 그 갈등 속에서 다시 회개를 선택하고, 그 갈등 속에서 다시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갈등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게 체화하는 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앙은 뭐예요? 다시 우리 그만 사랑이.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아 사랑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우리 때는 나왔는데 요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 믿고 있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종교입니까? 예, 전 사랑의 종교를 믿고 있어요. 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난 이 신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다른 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으로 들어가고자 결정해야 돼요. 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혼을 만족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영혼이 만족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삶을 바라보는 구조, 기본 구조가 바뀌어요. 기본 구조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기본 구조는 뭔 줄 알아요? 십계명 때 얘기했지만 기본 구조는 뭔 줄 알아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 한가운데 블랙홀 같은 게 뻥 뚫려 있어서 그걸 메꾸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돈도 벌어보려고 하고 연애도 해보려고 하고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해보는데 이게 뻥 뚫린 게 메꿔지는 줄 알고. 근데 보세요. 결혼하는 사람들 이렇게 메꿔져요? 애 낳으면 그게 메꿔집니까? 돈 벌면 그게 메꿔져요? 직장에 성공하면 그게 메꿔져요? 명예를 얻으면 그게 메꿔져요? 그 사람들 볼 때 그게 메꿔졌습니까? 안 메꿔져요. 그 사람도 여전히 전보다 나아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 여전히 그 뻥 뚫린 구멍을 가지고 이 허기를 메꾸려고 허덕거리며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뭘 하면 이게 메꿔지지 않을까라고 하면 근데 그게 메꿔져요. 그게 메꿔지면 내가 여유가 생긴다면 넘쳐난다면 오버플로잉 된단 말이에요. 넘쳐나요 뭐가. 내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이 넘쳐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넘쳐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넘쳐남을 경험하면 이 사람 가운데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깊게 느낄 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타인을 사랑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인생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사람의 인생에 영혼의 만족과 정돈된 내면과 삶의 만족과 그리고 세상의 선물 같은 인생이 타인에게 선물이 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에서 선물을 받아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선물 같은 사람이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걸 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이 신앙의 철길이에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신앙은 우리 가운데 자주 잊혀지거나 사라지는가? 첫 번째, 오해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걸 처음 듣고 이게 감춰진 정보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냥 뻔히 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를 도움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를 성숙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적 평화에 이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사회 변혁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문화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내세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사랑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고 성경은 분명히 사랑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 아예 얘는 출발도 못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래 발담고 있어도 신앙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능한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날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해는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두 번째, 자만. 자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인생을 탐구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세우는 거예요. 인생을 탐구하고 결정해요. 예전에 도제들은 스승 밑에 들어가서 이 스승의 것들을 배웠어요. 원래 3년 물 깃고 3년 밥하고 여러분이 불가능해요. 요즘 열정페이 어디다 대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스승을 평가하겠죠. 저런 식의 학습법이 맞나? 우리는 자만의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 저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못 배워요. 건강하지 않은 세대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잘못 가르치는 시대에서는요. 그거 잘못 배우면 내가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승을 의심해야 돼. 우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의심하세요. 저도 의심하시고. 의심하셔야죠. 시대가 이런데 어떡하겠어. 근데 건강한 시대에서는 그 대상이 건강하다면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큰 차이죠. 내가 스스로 탐구하고 결정해요. 그렇게 인생 앞에 딱 서요. 그럼 이 사람의 탐구하고 결정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게 자기의예요. 그 자기로 누굴 평가해요? 하나님을 평가하죠. 하나님도 탐구하고 결정해요. 그럼 아버지로 돼요? 못하죠.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하죠. 회개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야지. 자만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세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자만의 구현된 형태예요. 구현된 형태라는 게 뭐예요? 자만을 잘하시면 뭐가 생겨요? 체계가 생겨요. 자만에 성실하시면 거기 뭐가 생겨요? 체계가 생기잖아요. 자기의 체계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난 풍요로운 삶을 싶어. 나는 따뜻한 삶을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살 거야라는 자기 체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 체계, 그 기준과 그 방식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한테 뭐예요? 우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손으로 아로 생긴 것을 섬긴다라고 표현하죠. 옛날 사람들은 조각을 아로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아로 새기죠. 자기가 아로 생긴 생각을 자기가 섬겨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종교마 신앙마저도 우상 숭배로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뭐라고 해요? 이것이 너희가 애굽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겠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결정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라고. 나를 축복하는 분이어야 해. 금송아지를 생각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자만의 언어로 해석하면요, 신앙에서 아프다가 지금 못해. 걸림돌 그 다음에 불신이죠. 여러분 오늘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겠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십자가를 안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거는 레벨이 있어요. 맨 처음 십자가를 믿을 때 그냥 불 꺼놓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믿음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아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돼요. 사실 십자가를 믿는다는 총체적인 개념이 이 사람한테 들어온 게 아니야. 근데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로 이미 완전히 선언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뭐가? 오늘 내가 보여주는 환경과 상관없이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는 게 선언됐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다 또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부활 말고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나한테 또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믿어요. 십자가를 믿기가 어려워요. 되게. 십자가를 믿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불신이 이 사람은 굉장히 가치적이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만듭니다. 당연하잖아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십자가는 안 믿어. 그러니까 임재로 못 넘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문화와 가치관의 신앙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가 뭐 재정이 많은 위기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얼마 돈이 많은데 불교 얼마 돈이 많은데 캐톨릭 얼마 여러분 개신교가 돈이 없는 종교예요. 개신교가 무슨 돈이 많아요. 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교육자의 도덕적 타락. 예, 문제 많죠. 근데 정말 한국교회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한국교회 보수적인 정체성, 정치적 성향. 아, 그 문제죠. 근데 제가 한국교회 핵심이 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한국교회 문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요. 예수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돼가는 곳이 전 이 교회 한국교회 개인층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항상 복음을 잃어버리고 멸망했지. 도덕적 타락이다, 부의 추구나 정치화되는 건 그거에 연동된 현상이에요. 핵심 현상이 아니라. 그런 연동 현상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이 공동체에 사라졌구나. 사랑이 이 공동체에 사라졌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 껍데기 몇 개 해결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십자가 없이 도덕적인 사람이 교회를 채우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거야말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전혀 다른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불신이 우리의 신앙적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막 처음에 걸림돌은 어려워요. 막 이렇게 오해를 풀어야 돼. 막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는 막 뭐가 필요해. 우상 뭐 자만을 꺾어야 돼. 우상 숭배의 패턴을 깨뜨려야 돼. 이 브릿지를 넘어야 돼. 이건 되게 투쟁적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어낸 사람이 바빠서 이걸 까먹어요. 바빠서. 1년. 솔직히 1년 내내 5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제대로. 1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제대로. 한 달 내내 30분도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도 시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믿음의 고백도 시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사랑의 체험도 십자가의 공간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이와 함께한 시간으로 표현해내야 되잖아요. 내 영혼에만 무슨 어쩌자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망각.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을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그와 논쟁하지 말고 그냥 그에게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말하라고 해요. 그럼 그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릴 거라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 이미 십자가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신앙을 깨려고 괜히 논쟁해봐야, 그 사람을 도전해봐야,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해봐야 신앙이 더 강해져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약화시켜요? 나중에 생각하지. 지금은 바쁘다. 어느 날 약해져 있어. 게으름. 게으름에서 망가기 시작하죠. 내가 여기에 시간을 쓰지 않는 거. 바쁘다. 아, 여러분 정말 바쁘십니까? 정말 바빠요? 정말? 정말 바쁜가? 여러분 나중에 몸을 굴리고 사시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루 한 시간씩 계속 하루 한 시간씩. 몸을 그냥 유지하고 사는데 하루 한 시간이 들어가요. 영혼을 유지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혼을 유지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몸을 유지하는데 운동만 해요? 밥 먹죠? 잠자죠? 여러분, 여러분들 몸을 유지시키는데 여러분 하루 12시간 가까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혼을, 여러분들 영혼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몇 시간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일, 직장 일 이런 걸 하고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서 몸을 석사히 쇠약하게 하고 있다면 의사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몸 망가져요. 아 선생님 제가 얼마나 바쁘냐면 아 바쁜 거 다 상관없어 그러다 죽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죽어요. 몸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져요. 아 바쁜 거 알겠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모르겠고 네 직장도 모르겠고 네 스케줄도 모르겠고 난 그거 관심 없고 네 몸이 이러다면 큰일 나다니까 저도 간단하게 갈게요. 그러면 저 목사잖아요. 나도 사짜인데 의사 목사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망가져요. 어떻게 그렇게 안 먹이고 그렇게 안 돌보고 이유가 있어서 밥 안 먹었다고 배가 안 고픕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익숙해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게으름.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그럼 그래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신앙을 돌보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며 참 신앙의 시간과 마음을 쓰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의 방식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 신앙의 방식으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참된 신앙을 돌보고 그리고 내 인생 내 신앙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는데 내 마음과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마무리합시다. 가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사인데 제가 일주일 내내 하는 활동의 대부분이 영적인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나? 제 특징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걸 잘합니다. 그게 제 특징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 고민을 해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을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 발상은 뭔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신앙적 고민을 해요. 이게 제 특징이고 이걸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하면 신앙이 삶의 하부구조가 됩니다. 하부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고민에 영적인 측면을 들어보는 패턴이잖아요. 이 패턴 자체가. 그건 이건 출발점이 뭐예요? 계속 삶에 대한 관심이죠. 삶을 위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것을 신앙적인 패턴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신앙적 패턴으로 다 들여다봤어요. 그럼 이 삶을 또 뭘로 들여다봐야겠어? 다른 패턴으로 들여다봐야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패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큰일 나. 그럼 우리 다 같이 피지 가요. 다른 패턴이 있다면 다른 측면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삶 자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삶 전체를 신앙의 패턴으로만 바라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삶 자체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말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을 위한 삶이 있어야 돼요. 신앙을 위한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을 신앙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앙 속에서 내 삶을 재해석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제 특징은 이 부분이 취약해요. 제 특징은. 그래서 제가 하는 신앙적 삶에서 가끔 제가 저도 무슨 위기를 맞아요. 저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지점에 서요. 왜? 너무 지엽적인 걸 고민하고 돌아다니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이게 잘못하면 되게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빵을 판 다음에 한참 여러분들이 사가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 조금 해로워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해요 여러분. 균형이. 제가 설교 시간에 십자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위험해요. 근본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이. 물론 근본이 잘 서 있는 사람에게 저와 같은 설교와 양육은 그 막연하게만 했던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다가 제 남의 순교에 오면은 단기간에 그런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뭔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점에서 뭔가 답답해질 수 있어요. 왜? 원론이 취약해질 수 있다.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 가끔은 이거에 서셔야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교리 설교를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이 고민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들 안 들을까 봐. 오늘도 분위기가 썩 좋진 않잖아. 난 약간 광대기질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듣는 게 좋은데. 근데 오늘 했던 이 달락달락이 작은 설교 한 편 한 편이 돼서 우리는 좀 되뇌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 아버지시라는 거, 회개, 십자가, 구원, 성령 충만함, 천국.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붙잡아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시 저와 같은 실수들을 자주 하신다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뭐 하고 원래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 자체는 조금씩 퇴화하거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설교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제가 아티클을 제가 밴드에 올릴 테니까 반복적으로 읽으셔서 그거는 자기 폰에 따로 받으시고 가끔 읽으세요. 내 성격이 분명히 또 이 설교만 많이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아니면 십자가만 설교하시는 분들을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아 그분들은 너무 그것만 해. 아 예, 답답해. 나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너무 필요해요.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밴드에 들으세요. 균형을 맞추세요. 균형을 맞추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상을 깨트리는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자만을 깨트리는 즐거움, 게으름에서 걸어나오는 즐거움, 내가 하나님을 오해를 푸는 즐거움, 내 불신에서 믿음으로 가는 즐거움, 그런 영적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까지는 아니고 뭐좀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 생각을 들었어요. 아, 내가 잘못된 고백으로 주를 찾을 때가 많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백 속에 오십니다. 내가 내 나만의 고백.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지 않아요? 나만의 읍조리. 하나님께서 나만의 고백으로 내가 주를 찾을 때 주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물론 이게 꼭 이 교리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릴 때 제가 잔잔하게 찾아오는 성령으로는 좀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사랑받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인데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아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지만 교회 문화 속에 있으시지만 사실 가치관과 문화이고 이 체험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성령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 사랑 바다를 모르겠습니다. 주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랑 바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변화는 따라오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걸 누리며 그 변화를 체화하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분주하고 소중해도 가족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족도 그것보다 소중하니까.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그건 그것대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신앙도 필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삶을 위한 신앙도 너무 중요합니다. 양날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을 위한 삶만 얘기하는 사람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아무리 소중하셔도 신앙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내게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부분도 포기하기도 합니까? 그 사랑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그게 모든 것입니다. 다른 건 어떠면서 중요하지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아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 없이 서 있는 저를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자라나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가 되게 하셔서 각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는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 총회에서 저희 가운데 행정적인 것을 결정하는 시간이나 총회를 두며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인데 주여 다른 무엇보다 이 교회 십자가 부족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인원도 주셔서 감사하고 재정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관계성도 주셔서 감사한데 이 교회 십자가가 있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종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오니 주님께 나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이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